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탄생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축복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떻게 그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였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때와 같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없이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듭난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충만한 그 도시 에베소에서 사단의 권세가 강력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서 기이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얹어도 낫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표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우상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현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와 같은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참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죄인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에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사탄이 그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의 말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말과 섬김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참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항상 기도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요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든지 교회가 탄생하면 교회는 그 사회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로 존재하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과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이 형성해 놓은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형태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어리석은 우상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복음의 도전 앞에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저항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에베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그럴 때에 이 에베소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사탄의 세력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려고 할 때에 반드시 교회를 향한 가혹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탄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영혼들도 반드시 자신의 영혼 안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에베소에서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진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사탄이 가하는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또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에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 반드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7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그 영향력이 에베소를 넘어서 소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흥황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장색들은 은을 세공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제적인 부를 얻었고 그리고 유복한 생활을 하였는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들의 장사가 신통치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에베소에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든지 자신들의 독특한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굳게 지켰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자신들만 어떤 한 지역에 개토를 형성하고 거기에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거나 그들을 이 유대인 사회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의 그 율법을 듣고 매력을 느껴서 자신들 안에 들어오고자 하면 막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공원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상 가운데서 헛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였을 때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아덴에 있는 그 아담의 여신상을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죄악된 삶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분명히 눈뜬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아데미가 자신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거대한 신전이 단지 자신들의 삶을 억압할 뿐이고 어둠 가운데 가둘 뿐이지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우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에베소에 몇몇 사람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서 바울의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에 에베소에 있는 이 은장색들의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삶의 변화가 그 도시가 번영을 누리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게 하였던 이 우상 만드는 사업을 쇠퇴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장색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신통치 않은가 생각해보니 한 가지밖에 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가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산업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연장색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었든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를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어떻게 했었든지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조합의 아마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 계획적으로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소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에게 겁먹게 해서 더 이상 자신들의 산업을 건드리지는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자신들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 소동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신들의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그가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선동하였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분노가 가득하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져 있지만 이 에베소의 연극장은 얼마나 큰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연극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선 니네가 있었고 그리고 연극이 베풀어졌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러분 그 거대한 연극장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고 거기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탄이 자신의 세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연장색 데메도리오를 사용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은 이 연장색들이 돈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 뒤에는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영혼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사탄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만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범죄한 모든 영혼들 위해서 군림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늘어날 때에 사탄은 자신의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기로 결심하였고 바로 그 일에 이 연장색 데메드리오가 사용되고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일에 가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이런 사탄의 반대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을 인도할 때 사탄은 언제든지 크게 분노하며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찍이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가 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로만 믿으면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자기와 같이 술도 마시고 죄도 짓고 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였는데 이제는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육신의 죄악들을 금하고 그의 영혼마저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여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비난합니다. 어미가 그 딸을 책망합니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비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세상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그와 같은 생각과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결코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 결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제자들, 즉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와 같은 사단의 핍박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인지, 내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도 좋게 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벨리알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 차원에서 사단의 시험을 주의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사단이 비록 자신이 많은 지혜를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업자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우상산업에 종사하는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극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분노하면서 그도 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할 때에 그 안에 사로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죽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극장이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그곳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얼마나 소득이 없는 공허한 모임인지는 금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란하고 요동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정작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소동이 거기에 사로잡혀온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한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밀고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들이 더 큰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두 시간 동안이나 외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두 시간 동안이나 이런 것들을 외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번 누가 싫다고 한번 외치고 난 다음에 두 번 하려고 하면은 머쓱해져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두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에베소의 아데미를 위하여 고함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가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두 시간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해서 그게 어떤 구호를 정하고 그것을 리듬을 타고 그것을 외치기 시작하면 두 시간 동안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두 시간 동안 그렇게 뛰면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 모임이, 이 소동이 데메도리오와 은장색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그 선동을 따라서 리듬을 타서 아마도 노래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구호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뛰면서 두 시간 동안 자신들의 섬기는 아데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은 사탄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두 시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목이 쉬도록 보암을 외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낙담케 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사탄이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목이 쉬도록 고함치는 것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성도들을 만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가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문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빨리 앞으로 나오라. 여기에 있는 두 마리의 사자는 우리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에 사슬을 메어두어서 결코 그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사자는 순례자들이 가는 그 순례의 길 양편에서 어르렁거리면서 순례자들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결코 그 순례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해칠 수 없도록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묶어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비록 마음에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탄의 그 어르렁거리는 소리와 발톱이 무섭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담대하게 그 길을 지나서 해석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협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탄의 이 부르짖는 소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은 결코 사탄이 우리의 성도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 힘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신 수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소동을 진정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도시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은 그 에베소에 있는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법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돌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실한 법을 집행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기관인 이 관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이 국가의 권력이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권력자가 그곳에 있을 때에는 사단이 이 악한 권력자를 사용하여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관리들을 통하여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이 관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고레스 왕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통치자였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 성도들을 유대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 일을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의 서기장은 에베소에 있는 로마 지방정부와 시민정부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법을 이 집행할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울과 믿는 자들의 무지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이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키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흥분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도 에베소에서는 아데미가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 적도 없고 모함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 너희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즉 민해가 있고 공해가 있어서 너희들이 손해를 받은 것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민해에 너희들이 고소하여서 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소동을 부리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소동을 부린다면 로마가 이것을 곱게 보지 않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과 내가 책망을 받게 될 텐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재료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서기장이 이 데메도리오와 그 은장색들을 통하여 말할 때에 그들은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도들의 정직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행실들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죄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향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백들과 권력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호해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성실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선행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게 될 때에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인내로써 견딜 때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라는 것을 보여줄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을 상급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난받는 삶을 살 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에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바울과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인내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거듭난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영원히 거듭나는 이 길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영원히 거듭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간증과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위의 삶의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 가운데에 무언가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근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인내로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코 그 괴계가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겨나가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단의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행하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도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